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최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최후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후의 면류관이 뭡니까? 마지막 날,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죠? 누굽니까 너희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면류관들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이분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면류관인가? 우리는 어떻게 면류관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정말 면류관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은 13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합니다.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를 꾸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가 되었죠. 최후의 면류관은 바로 성도들인데 우리가 만약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는 나눌 수 없는, 분리가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면 반드시 성도들이 부흥되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눠지지 않는 것이에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는 성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성도는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성도가 되질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책이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드러난 것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도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말씀을 전해주거나 또는 그것을 외우거나 또 그것을 뭘 하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사탄이 덤빌 때 어떤 말씀을 탁 하면 무슨 마술을 부리고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근엄스럽게 하게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성우가 폭풍이 일어날 때 이러면 그걸 듣고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착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 그런 마술적, 주술적, 마치 십자가를 들면 사탄 마귀 또는 뭐 엑소시스트가 무슨 뭘 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능력 그 자체라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명하고 십자가를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 썩어져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뭐냐 하면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우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착각을 하세요. 하나님,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그 말이 한 10% 정도 맞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한 10% 정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들리거나 전하거나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책으로 치부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굉장히 생명력이 있어요. 써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글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접하게만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활동성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 했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양쪽에 날이 예리하게 들어있는 양날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 골수와 그리고 관절 이걸 찔러 쪼갠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또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 혼이란 우리의 정신상태예요. 감정상태를 말해요. 영, 우리의 영적인 것. 혼과 영,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체적인 거죠. 우리의 영적이든 우리의 정신적이든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몸 육체까지도 찔러 쪼개져서 완전하게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향력을 가지니까, 활동성을 가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부딪히기만 하고 들어가기만 하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로 만들기도 합니다. 성도가 더 굳건히 세워지도록 합니다. 성도가 더 성숙되게 합니다. 성도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 여러분 기도를 막 오로지 밥만 먹고 기도만 하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이런 것은 강조되어야 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죠? 교훈과 우리를 가르쳐요.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세워요.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함으로써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갖다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하나님 사람들, 성도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13절의 마지막에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이 말씀, 그 말씀 한 절에, 그 한 줄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거기에 스며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이 그냥 쉬운 말이에요. 아,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데? 왜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한단 말인가 하는 것이 이 말 속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고히 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성도다, 너는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그 성도의 신분, 아 나는 성도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구나,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에 가서 거기에 살 수 있는 천국 시민이로구나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었든 한국에서 믿었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직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이 미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또는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오직 하나, 성도가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우리는 다 동일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지금 데살로니카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 성도들하고 동일하게 본을 갖던, 모양을 주형을 떠가지고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데살로니카에 있기 때문에, 아, 시골에 있는 성도는 좀 처지는 게 아니에요. 이방에 있는 성도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과 데살로니카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동일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차별이 없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듭니다. 너희들이 정말 일부러 의도적으로 같아지려고 계획하고 노력한 건 아니지만, 이 고난을 받는 측면에 있어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고난 받는 것처럼 데살로니카에 있는 너희들도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데살로니카에 있기 때문에, 또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받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에요. 영광도 공동 운명체고, 그들에게 내리는 축복도 공동의 운명체지만, 그들이 겪는 고난조차도 어디에 있든지 성도들은 성도로서 받는 동일한 고난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예를 듭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하면서, 14절 그 뒤에서부터 15절, 1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저희를 향해서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 어떤 박해를 했는가,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또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들을 예루살렘에서 전부 쫓아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됐냐, 이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자가 되었다,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못하게 하고 있는데,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고 있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그들은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일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하고 있는데, 동일한 그러한 핍박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지금 그런 고난을 받아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어쩌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또 선지자들을 쫓아내는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는 일을 할 때에도 바울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그 잘못과 죄를 지금 낱낱이 이렇게 고소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받는 고난 바로 그것은 유대에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받는 것과 똑같이 너희들은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지금 17절, 1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와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어떤 박해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헬라 사람들, 바로 이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달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우상을 버려버리고 지금까지 살던 그 삶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똑같이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시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카 교회를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밤중에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선생님 여기 있다가는 죽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저 유대인들이 있어요. 죽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피신을 시켜서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6개월, 한 몇 달 지나서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에 밤중에 도망 나온 바울이 지금 그 데살로니카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편지가 이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있는데 데살로니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청난 소식이 들려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뭘 잘못해서 밤중에 도망을 갔느냐,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데살로니카에서 한 짓이 뭔지를 아느냐,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갑자기 도망을 갔어, 바울이 그러니까 왜 데살로니카 와서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있잖아. 근데 왜 바울은 그럼 도망을 갔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데살로니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한다면 와야지 왜 안 와? 뭐 때문에 오질 않는 거야? 이런 비방들이 데살로니카에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왜 왔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이 우리가 믿어도 되는 말씀인가? 그리고 왜 안 와? 그리고 그 바울 사돈 선생님은 지금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니야? 비겁한 거 아니야? 겁쟁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직도 그렇게 바울을 비방하는,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바울이 소식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 박해가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쩌면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그러한 바울을 비방하는 소리, 하나님의 나라를 깎아내리려는 그 유대인들의 박해에 사실 두려워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은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지금 위로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을 위로합니다. 자, 뭐라고 위로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두려워할 그 데살로니카 성도들한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형제 여러분,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떠나 있는 것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잠시 떠난 것. 잠시 떠난 것. 잠시라죠. 아주 잠시. 우리가 무슨 다시 안 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잠시 떠났어요.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물경 3월 22일 주일서부터 못 봤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 그 중에 몇 분은 가끔가다 이렇게 한두 번 이병택 집사님하고는 공항에서 맞아 공원에서 짜장면도 한 그릇 먹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도 만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봤어요. 사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영원히 약이 백신이 개발이 안 되고 치료약이 없어서 우리는 한 20년 못 볼 줄 알았어요. 한 1년은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됐어요. 정말 이 바울사도 같은 분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박해를 한다 해도 우리가 떠난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곧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잠시 떠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떠나 있는 것은 뭐예요? 얼굴이냐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얼굴 보지만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잠깐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도 같이 그래요. 우리가 얼굴은 떠나 있지만 보는 것은 못 보지만 마음은 같이 있다는 거죠. 저는 7월 1일 날 우리 장윤정 양이 우드사이로 이사할 때 얼굴은 가 있지 못했지만 마음은 거기 가 있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잘. 그렇게 우리가 다 전부 다 마음은 같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너희들 우리가 잠시 떠났어. 너희들은 형제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얼굴만 못 보지 마음은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맥을 놓고 가만히 있었냐. 열정적으로 너희 보기를 더 힘썼다는 거예요. 더 보고 싶어 했고 아주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안달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보니까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는 거예요. 열정으로 힘써요. 보려고 하는 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너희를 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막았어요. 18절에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보려고 내가 했다. 바울이 이렇게 탁 말할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네들을 보려고 오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가 못 왔는지 여기서 사단은 유대인 대적자들을 말할 거예요. 아마 그들이 어떻게 막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너희들 알지 않니? 내가 너희들 얼마나 열정으로 더 보기를 힘썼니? 그래서 너희들에게 한 번 두 번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아니? 그런데 우리가 못 갔어. 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야. 결코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고 하나의 형제들이고 하나의 가족들이고 하나의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바울사도는 아주 대단한 격려를 합니다. 엄청난 격려를 합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바울이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들을 격려하는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울과 실루아노와 이 디모데, 우리 세 사람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뻐하는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고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묻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야. 그의 강림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의 심판자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그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내가 소망하고 바라던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다. 주님 앞에 세워진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날뛸 수 있는 나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 성도들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자랑하고 정말 나에게 자부심을 주는 나에게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냐,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너희들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가 복음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건 오로지 복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면류관을 준비하셨을 텐데 바울은 그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라 어떤 무슨 명성이나 어떤 특권이 아니에요. 어떤 부유함이나 강건함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가 받을 면류관은 바로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가장 영광받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성도, 그 성도 자신들이 바로 바울의 면류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바꿔서 마치 우리와 헤어져서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환난 고난 속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굳게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20절에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구원의 최종적인 상급이 뭘까? 여러분, 구원을 얻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요. 여기 누구 하나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급이 뭐냐?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강일까요? 우리가 뭐 잘 되는 뭐 이런 것일까요? 구원의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돈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명성이나 권력이나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우리가 가진 인맥이나 우리가 가져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우리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구원의 최고의 상급은 성도인 우리 자신들이다. 바울사도는 지금 그걸 얘기해서 성도가 되는 것,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성도가 성도의 모습답게 존재하는 것, 그래서 성도가 정말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성도로 세워졌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던 최고의 면류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엔 있질 않아요. 단순하게 성경 말씀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 면류관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며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 컨디션이 안 되면 아, 나 교회 가기 싫고 예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 좋으면 갑자기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말씀에 세워진 굳센 성도, 그들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바로 면류관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면류관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것도 의미조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천국에 있는 것, 그거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를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마치 동물들,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먹는 것,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짐승 같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성도의 본분을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굳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완성되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